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모여서 어리처리면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8절 26절에서 40절에 대해서 같이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성경을 함께 펴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텍스트를 가지고 전에 저는 팟캐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를 통해서 설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willingdom.org 웹사이트를 통해서 Austin Heights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함께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오순절과 그리고 그 오순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모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모험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사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신나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주 전에 저는 우버를 불렀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앉자마자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육교는 장교가 아니시면 교사이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기사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서요? 윌링턴입니다. 윌링턴요? 예, 제 지난 주말에 사람들을 내려줬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새 교황의 취임식을 축하했나요?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아우, 주차장이 진짜 엉망이에요. 거기 가려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사람들 주차장 그 끝에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문 앞에다가 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기사는 한 20분 정도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수비 머슬림이지만 종교의 환멸을 느껴서 실천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렇지만 종교를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기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네요. 그리고 위대한 계명을 인용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예수님의 다른 말씀도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그는 흥미가 느낀 듯 했습니다. 제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다음에 기사님 윌링턴에 오시면 차 주차하시고 함께 들어오세요. 제가 기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사가 다음에 윌링돌이 오면 고객들에게 목사님 만나라고 그렇게 말할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는 우연치 않게 그렇게 제 일상에서 주어진 건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로부터 정확히 7주 후인 오순절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조절했습니다. 그들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급하게 임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했습니다. 카운트다운 클락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폐에 바람이 불고 혀에 불이 붙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이 자신들이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러한 여러 언어로 말을 하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임을 소집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설교를 하며 군중들에게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면 마치 집에 불이 붙은 것처럼 움직여라. 바람이 불면 마치 집이 불이 붙은 것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함께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각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백해 때문에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라로 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표적과 기적 일어났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대규모의 운동이 있었고 사마리아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할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리바이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남쪽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서 내려가는 길을 찾아라.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6장은 돌아가 보시면 그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빌립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빌립은 험불해하였고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과 가자 사이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사막으로 가기 전 마지막 물 공급지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막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그 이야기의 일부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비단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나아갈 때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성령에 반응하는 것이 3개월 혹은 3일 혹은 3초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얼마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폭풍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폭풍 속으로 성장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 거기에는 이티오피아 사람 곧 넷이 여왕 간다게의 모든 보물을 관리하는 궁정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병거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자로 가는 길에서 본문은 실제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티오피안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티오피안 고대 누비아 왕국 구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여왕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높은 사람, 그리고 누비아 왕국 구스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철재령과 금채굴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가 궁중 왕국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의 큰 틀 아래서 8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끝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마인과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 에티오피아는 문자 그대로 지구의 남쪽 끝에 있었습니다. 내시는 누구였을까요? 내시는 거세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세는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세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통치자들을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실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세가 되었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이티오피아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이티오피아 내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거세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기억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교를 시작한다면 이방인에게 어디에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마 이티오피아의 내시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살 때 제 친구 두 형제인 구스타버와 앙드레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변호사였고 구스타버는 앙드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아니었는데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구스타브가 레이 우리 법률 사무실에서 파티를 열 건데요. 레이 가족 데리고 같이 파티 오시는 거 어떠세요? 오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이 서진 않았습니다. 파티 당일에 제가 사무실에서 파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레이 가라. 그 파티 중에서 내가 내 사람으로 삼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와이프 주디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도 준비시키고 파티장으로 갔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높은 벽과 철문으로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터콤을 눌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굉장히 특이한 차림의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제 막내딸이 그 남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티가 열리는 파티장으로 그렇게 향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가족 파티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있었고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는데요. 그리고 그 파티가 한 시간쯤 지났을 때 구스타브가 음악을 끄고 군중들에게 레이가 우리에게 줄 크리스마스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날 오순절 주일 미사 같은 성가대도 없었고요. 좀 황당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성경을 펴고 무슨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파티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보고 그 파티 가라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몇 달 후에 앙드레아의 아내가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앙드레아의 아이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스타브의 아내도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알 수 없지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물 옆에서 야곱의 우물 옆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시작하셨습니다. 다섯 번 결혼하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에서 누구에게 성령과 복음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이스오피아 아 빌립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오피아 내시였습니다. 29절에 그때 성령이 해서 빌립에게 말할 때 가서 이 병고에 올라타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 이사야 선지자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가 읽는 것을 아느뇨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내시가 빌립을 청하여 병고에 올르라고 했습니다. 내시는 예배를 위해서 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값비싼 순례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언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 믿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그는 비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시로서 유대인 공동체로서는 완전히 영원히 그 단체가 되는 것이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시는 유대교로 개종자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배척을 당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얘기할지 이 병고에 앉아 올라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병고에 다가가 이디오피아 사람이 읽는 것을 듣고 간단히 질문을 합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은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오피아 사람은 빌립을 병고에 앉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불이 어디에서 타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을 일으키거나 불을 지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동료 속에서, 그 관계망에서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위니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 관계자들은 요한복음 18장을 본문으로 주었고요. 저는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일원으로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제가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설교가 끝난 뒤에 몇몇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퍼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란 사람이었고 무슬림인데 목사님께서는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요? 제가 어떻게 모욕을 했냐요? 자퍼는 몇 가지의 예를 들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제퍼, 당신은 무슬림이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제퍼과 당신과 저는 성경 속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준비되었습니까? 자퍼는 알겠습니다. Fair enough 하고 대답하고 걸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산이었습니다. 하산은 나는 이란 사람이고요. 저는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단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재빨리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한 15분 뒤에 하산이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여기 없지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그 예배 중간에 매니티바 대학의 수학 교수와 얘기를 나눈 중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하산의 교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하산에게 그 목사님을 그 교수님을 통해서 Farsi speaking 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산이 다시 왔을 때 모국어로 파르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산이 그날에 교회를 왔을까요? 하산이 그날에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 집주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산의 중국인 집주인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고 하산에게 사랑을 듬뿍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의 사랑이 하산의 마음을 열게 되어서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산이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산은 교회에 왔을 때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교회 예배 안에서의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하산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이 하산의 인생에 역사하고 있었고 저는 단지 그 작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성령의 불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티오피아의 내시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는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의 세대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절 7장에서 8절입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묻되 청컨대 묻노니 이 예언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이 겪은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처럼 도실장으로 갈려왔습니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어린 양처럼 침묵 속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티오피아 내시가 이 구절에 보다 더 좋은 구절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 예언자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티오피안 내세는 굴욕을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거세를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35장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달합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성경을 풀어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엠마누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빌립은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시에게 성경의 중심인 모든 것의 중심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취되는 한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사야 53절은 다시 좀더 읽어가서 56절을 인도해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겪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빌립이 얘기를 하고 인도하여 읽고 있습니다. 56절 이사야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그의 백성에서 갈라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며 내시는 보라 나는 마른 나무이다 라고 말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과 내 성안 뜰에서 아들 딸보다도 나은 기념비와 이름을 주고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이름을 주기라.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제사는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지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시는 예수님 나라에서 단순한 아들, 딸 이상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그들은 치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시들은 아들, 딸보다도 더 나은 유산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줄 것입니다. 수치는 사라졌습니다. 36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가에 이르되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소이까? 그리고 그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는 물로 내려가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시는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내시에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만 빌립의 인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복음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받는 보통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며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복음은 지리적, 신체적, 언어적, 영적, 사회적, 인종적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그 나라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길을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로에 이르러 여러 마을을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빌립은 계속 나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들여올려 아소도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돌며 세스리아까지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도행전에 의하면 세스리아에 빌립은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스리아는 1세기의 이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세스리아는 웅장한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도시입니다. 세스리아는 유대와 그리스와 로마 세계가 한대로 뭉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로마 정부의 중심적이기도 했습니다. 세스리아는 모든 일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스리아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메트로 밴쿠버 같은 중심지로 인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좀 멀리 떨어진 벨라쿨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내시를 혼자 두고 갈 수 있었습니까? 이티오피아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빌립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요? 두 세대 이후에 리옹의 이레네우스는 그의 저서 이단의 맞서기라는 그런 책에서 내시가 자신의 민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 이티오피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없이도 성경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시는 이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럽에 도달하기 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 좋은 친구 펑카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펑카오는 몇 년 동안 그의 고향인 제한 국가에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의 모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가 동남아시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행자 펑카오가 컬럼 B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B는 무당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딴 시골의 무당이었는데요. 그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가 자녀가 마을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폰카오는 비와 대화를 하다가 그 비가 아홉의 자녀가 이미 세상을 떴고 마지막 열 번째 자녀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폰카오는 비에게 가스펠을 전달하고 그리고 당신의 그 삶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를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퐁카와 비는 마을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퐁카오는 자기 길을 가야 되고 비는 자신의 마을로 외딴 마을로 갔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과거 무당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당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퐁카오에게 비가 물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비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펑카오는 다시 돌아갔고 비는 자기 말로 돌아갔습니다. 2년 후에 펑카오는 비가 다시 만났습니다.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비가 신앙 때문에 세 번이나 투옥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투옥되었을 때는 교도관 때문에 턱뼈가 이렇게 부러졌고요. 이렇게 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제가 치유는 되었지만 그 일이 있은 후 퐁카가 물었습니다. 비가 물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냐고 하는 그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리더가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포인트는 폰카오는 비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믿었습니다. 그 성령이 비의 삶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립시오. 어떠한 부분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믿기를 원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하는데 블락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마음의 씁쓸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루를 믿음으로써 살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오. 어디에서 성령을 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바람이 불고 어디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제가 조인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알고 답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디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물을 찾았는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인 예수님을 여러분들 쉐어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는 기쁜 일이 될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모험보다도 기쁜 모험을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어서 당신의 손에 우리를 놓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옴니프레전스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씁쓸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 모두를 맡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이 어떻게 바다를 이룬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